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소식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국제 원유 생산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국제에너지기구가 지적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 석유 수요가 2020년대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원유 부족을 막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최근 ISIL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중동 지역의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유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원유량의 50%가 이라크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라크 원유의 대부분이 생산되는 남부 지역은 다행히 ISIL의 영향을 거의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하지만 ISIL의 영향권에 놓이는 이라크 북부 지역의 경우는 원유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ISIL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리비아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리비아에는 프랑스 정유회사인 토탈이 운영하는 유전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일자리가 지난 5년 새 급격히 증가했네요.
네, 뉴욕주 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뉴욕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약 43만 개에 달합니다. 뉴욕의 총 일자리가 약 410만 개라고 하니까 이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네.
예, 뉴욕시는 이런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오는 2018년 말까지 25만 개 일자리가 더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나요?
네, 금융업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줄어든 반면에 호텔, 음식점, 관광업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5년 새 금융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으로 떨어졌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마디로 월가로 대표되는 뉴욕이 이 월가 없이도 자력 성장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라는 건데요. 하지만 금융 분야의 고임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관광이나 음식점 등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난 만큼 임금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네, 계속해서 중국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도시와 농촌 간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요. 30년 만에 임시거주증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원래 호적지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 거주하려면 임시거주증을 받아야 합니다.
네.
이들은 현지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 차별은 물론이고 교육, 의료, 복지 혜택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공안부가 호적 제도를 비롯해서 개혁 조치를 마련해 곧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중국의 호구 제도가 그동안 대표적인 사회 갈등 요인의 하나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안부가 마련한 개혁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도시에 반년 이상 거주한 경우 안정된 직장이나 거주지, 또 연속된 취약 경력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되면 거주증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 임시 거주증과 달리 거주증 소지자는 의무교육과 사회보장 등 기초 공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인구 500만 명 이상인 대도시 지방정부는 안정된 직장과 거주지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일정 점수에 도달한 거주증 소지자에게는 호적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주간 경제 뉴스 끝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전 세계 커피 소비량이요. 앞으로 5년 동안 25%나 더 늘 거란 전망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국제 커피 협회의 분석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전 세계 커피 사용량이 한 포대 60kg 기준으로 현재 약 1억 5천만 포대에서 오는 2020년에는 1억 8천만 포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커피협회는 특히 인도와 중국, 남미 등지에서 커피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커피 가격도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이 현재 극심한 가뭄으로 원두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중미 지역의 경우 커피나무 곰팡이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원두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커피를 생산하고 있긴 한데요.
네.
예,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안정을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압박을 받다 보니까 커피 원두 가격이 자연히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경제 관련 보도들에 나오는 시사 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먼저 뉴스부터 들어보시죠.
네,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통화 스와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이 양측 정부의 설명이죠. 하지만 이 껄끄러운 양국 간 정치 상황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바로 통화 스와프입니다. 이 통화를 스와프, 그러니까 맞교환한다는 뜻으로 두 거래 당사자가 일정한 시점에 약정한 환율에 따라 통화를 서로 거래하는 걸 말합니다.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의 통화를 상대국의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어느 한 나라가 경제 위기로 급하게 외화가 필요할 때 당장은 자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쓰지만 그것마저 부족해질 때 이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은 나라의 통화를 가져다 씀으로써 위기를 넘기고 또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 오는 23일로 끝날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 당국이 오는 23일로 종료되는 1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14년 동안 이어져온 양국 간의 통화 스와프가 중단되는 데는 이 두 나라 모두 현재 외환 보유액 사정상 스와프가 절실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고요. 또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주간 경제 뉴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